우리가 21장에서는 그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무고히 흘렸 그 아합의 그 나봇에게 흘리게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모르지 아니하신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22장이 마지막인데요. 여기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주로 전쟁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그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다 분배를 합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이제 저렇게 가나안 땅이 다 분배가 돼요.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이제 예루살렘 중심에 유다로 두 지파, 열두 지파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열 지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지금 어느 지역이 아람 지역이냐면 그 다음 지도를 보면 북동쪽에 보면 저 크게 네모나게 박스 쳐져 있는 데가 그 아람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데가 이제 그 길르앗 라못 지역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지역에 속하였는데 저 아람 사람들이 내려와서 저기를 점령하게 됐을 때 지금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지금 아합왕이 같이 저 땅을 뺏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쪽과 남쪽이 힘을 합해서 아람이 빼앗았던 땅을 도로 찾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장면을 마지막 23장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약 853년경 그때쯤 되는 내용이에요. 지도 그만 보여주시고요. 이 내용을 이제 쭉 보면 지금 이 여호사밧과 그러면 남쪽의 여호사밧과 북쪽의 아람 왕은 어떤 관계인가? 왜 이렇게 같이 연합 동맹군을 맺을 수 있을 정도인가?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도 별로 그렇게들 사이가 좋지는 않았는데 이때는 정치적 평화가 이루어져요. 뭐냐면 서로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남쪽과 북쪽이 그래도 이렇게 협력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이 남북 간의 관계를 좀잘할 때였어요. 자기들끼리는 좀 싸우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아람에게 빼앗긴 땅을 도로 찾자. 그런데 그래도 유다왕 여호사밧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먼저 묻자. 이렇게 5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합은 하나님을 알지만 지금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고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정통신앙을 이어갔던 것을 이런 걸 통해서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을 좀 모아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근데 이제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그 400명이나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올라가서 싸울까 말까 그랬더니 그다 싸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말고 좀 괜찮은 선지자 없냐 그랬더니 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보니까 미가야라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미가야라는 사람은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맨날 말만 하면 좋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흉한 얘기만 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흉한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얘기만 할 때는 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않고 그 말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다 모아놓고 선지자 400명 모아놓고 남쪽, 북쪽 왕 둘이 앉아가지고 어디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미가야가 얘기를 하는데 올라가서 싸움은 승리는 하는데 아합은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마음이 안 편하죠. 저 봐라, 쟤 얘기해봤자 맨날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나쁜 얘기만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른 선지자들이 쟤 쓸데없는 얘기한다 그러고 그럴 때이 미가야가 굉장히 이게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같은 이야기를 해요. 천상에 있는 그림 한 토막을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어떻게 이 땅에서 이제 벌하시는 장면들을 소개를 해주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있고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사용하시고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려 그러시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 완전하신 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세요. 그걸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누구만 본 거예요? 미가야라는 사람 한 사람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또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미가야 뺨을 때리고 또 재수 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그래요. 너 마지막에 골방에서 숨을 때 한번 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 누가 웃나 보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감옥에 가두라 그러고 이제 감옥에 가두니까 또 미가야가 이분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입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왕한테도 뭐라 그래요?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지인데 여호와의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다. 28절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왕이 만약에 평안히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당신 못 돌아와. 이 얘기예요. 당신 못 돌아와. 절대로 평안히 못 돌아와. 이 이야기를 뺨을 맞고 감옥에 끌려가면서까지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 이 선지자로 사는 거는 이런 믿음의 배포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왕이든 400명의 선지자든 뭐 뺨을 때리든 감옥에 가든 그냥 해야 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은 얘기는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얘기 해봤자 사실 맑게 알아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호수아 한 사람 말고는 맑게 알아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긴 해요. 그래도 진리를 얘기를 하는 게 선지자적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대에 영합하거나 다수결에 쫓아가거나 권력 앞에 적당히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조금은 이런 시대예요. 좋은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의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진리를 따라서 내가 살고자 할 때 여러분과 저와 삶의 영역들이 그렇게 이렇게 쉽고 우리들이 옳다고 추구하는 진리들을 이게 진리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세상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진리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다 참 귀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절대 권력과 절대 다수 앞에서 외롭지만 진리를 따라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엘리야라든지 지금 여기 또 미가야도 그렇고요. 딱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를 해줘요. 이 미가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죠. 전쟁에 나가는데 이 이스라엘 왕 이 30절을 보면 이 아합이 재밌는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소리야 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게 찝찝한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또 잔머리를 써요. 잔머리를 쓰는데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까 이 남쪽 여호사밧한테 당신이 왕복을 입고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여호사밧이 또 이분이 또 착한 분 같아요. 그냥 그러자 그러고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왕복 입고 있으니까 또 저 왕 잡아라 그러고 또 싸워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왕이랑만 싸워라. 이제 아람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32절에 보니까 병거 장관들이 여호사밧 왕복 입었으니까 보고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막 싸우려 했더니 여호사밧이 또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뭔 소리를 질렀을까? 지금 겁이 나서 소리를 질렀을까? 나 왕 아니라 그랬을까? 아무튼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쫓아갔던 사람들이 또 멈칫했는지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 34절을 보면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여기 우연이라는 단어가 이게 그 레투모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냥 쐈어요. 전쟁 때 그냥 아무나 맞아라고 총 쏘듯이 그냥 아무나 맞아라고 적진을 향해서 쐈는데 그게 해필 어디를 맞았다 그래요? 갑옷 솔기. 갑옷 솔기가 뭐냐면 이 당시에 갑옷은 이렇게 철제로 돼서 무거웠어요. 이렇게 다 잘 가려져 있어요. 갑옷과 갑옷 사이를 딱 맞은 거예요. 참 이게 여기서 성경엔 우연히 솔기를 맞은 것 같지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 우리의 사전에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는 거죠. 지금 이 번역을 할 때 우리 한자를 이렇게 우리 그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연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연이라는 거는 없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이죠. 쐈는데 한 사람이 쐈는데 그 화살에 아합이 그 갑옷과 갑옷 사이 여맨대를 맞았어요. 금방 죽지는 않았는데 이게 화살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피가 나요. 날 빨리 이걸 데리고 저 치료받으러 가야 되는데 또 이게 전쟁이 심하게 붙어가지고 왕이 뚫고 거기를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피를 많이 흘려서 과다 출혈로 이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본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장사를 하기 전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그랬어요. 개들이 그 피를 핥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왕이 활에 맞았어요. 그 지나가는 그 전쟁이 끝나고 가면서 그 피를 물에 씻어야 되는데 전차랑 흘린 피를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고 그 찢은 물은 그 창기 그 당시의 창기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 있었던 그런 신전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욕스럽고 지저분하고 영적으로는 나쁜 그 곳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언제 예언한 거예요? 21장 19절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21장 19절에 17절부터 보면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관한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21장 19절에 있었던 말씀이 지금 22장 37, 38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 거예요. 나봇 사건을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아합에게 이루어지게끔 엘리야를 통해서 했던 예언이 이루어지게끔 하세요. 그리고 아합의 남은 행적 이제 다 지금 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장에 가서는 유다왕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 왕들이 바뀌어지는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 1장부터 22장까지를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해서 다 봤는데요. 지금 저 색깔이 보이세요? 1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보면 솔로몬 왕국이 어떻게 탄생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열왕기상이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좀 낫네요. 3장에서는 왕국이 번영하는 그래서 참 평강하고 나라가 잘 되고 또 예루살렘의 성읍이 되고 그리고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던 내용들을 1장부터 11장까지 소개를 해요. 근데 솔로몬 뒷자락에 가서 왕국이 쇠퇴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왕국이 언제부터 쇠퇴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면서부터예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돌보질 않고 그에게 교만함도 오고 그러면서 이방의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나누어지는 장면을 12장부터 소개를 해줘요. 이때부터 분열과 혼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나누어지고 15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여러 왕들의 이야기들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복잡하게 나와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남쪽은 한 왕조로 계속 이어가지만 북쪽은 계속 반역과 반란 사건들이 이어진다고. 그러다가 16장부터 22장까지 아주 오랫동안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 아합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였어요? 왜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패망하게 되었는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제 열왕기 하를 이제 내년에도 계속 보겠지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포로와 패망의 역사로 끝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중심에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아합이라는 왕, 오므리 아합 왕조가 아주 크게 두각되어져서 역사는 소개를 해줍니다. 결국은 우리가 안망하고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후대 사람들에게 역사를 교훈해 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기자들이 이걸 후대 기록으로 남겼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작게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이 소망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소망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소망 있는 미래가 있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창조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통치자로 믿고 섬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 예, 여러분 솔로몬도 보면 자기의 지혜로 마지막에 살고 싶었어요. 많은 인간관계로 살고 싶었어요. 정치적 네트워킹을 통해서 살고 싶었어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안 섬기고 끊임없이 다른 나라들의 원조를 구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결국은 도움을 받고자 했던 나라들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땅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여러분 그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들이 도울, 우리들이 의존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우리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하나님 외에 이것이 나의 도움이 되고 이것을 의지하면 내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의지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사모함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또 다른 우상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무엇이 잘못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우상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리 앞으로 우상 섬기자 그런 것 아니었어요. 하루아침에 우리 바알과 아세라 섬기자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40년, 그 다음에 열왕기상 90년 동안 약 130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마지막 약 100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100년 동안 조금씩 우상을 섬겼는데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조금씩이었습니다. 어디 한 군데부터 양보하기 시작하고 타협하기 시작했더니 결국은 그게 그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망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를 앞에서 막아버리는 일까지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라도 그러지 말아야지. 그게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이 역사를 이어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하나님 이 역사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이어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역사의 앞날을 보면 이 기도가 쉬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일을 정말 정말 이 선교자적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워요. 이 분위기가 이미 하나님이랑은 상관없는 분위기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을 때 이 분위기 바꾸는 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 한번 이게 기울어지면요, 이거 자연스럽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다 쏟아질 때까지. 여러분, 그 물놀이 공원 같은 데 가보세요. 그거 있어요. 이렇게 바가지가 있다가 물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와요. 그러다가 이게 기울어요. 그래서 확 쏟아지는 그 물놀이 동산들, 아마 애기 있는 집들은 가봤을 거예요. 찰랑찰랑 거리다가 이거 딱 쏟아질 때는요, 이거 절대 못 돌이킵니다. 지금이 이 찰랑찰랑 거리는 때예요. 찰랑찰랑 거리는 때. 이거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돌이킬 수 없는데, 사실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정말로 중요해요. 이게 다 쏟아져도 어디선가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디선가는 미가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디선가는 그래도 감옥에 가고 뺨을 맞고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전 우리 에덴교회가 이런 소수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뭐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도 참 감사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해야만 되는 시대예요. 정말로. 그리고 선명한 빛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고독한 일. 영적 고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영적 곤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절망하는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참 외로움이 있어요. 근데 이 외로움은 인간적 외로움이 아니라 저는 거룩한 외로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외로운 길에 혼자 가지만 결국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때문에 위로가 되고요,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미가야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런 분들이 뭔 힘으로 이렇게 큰 소리치고 살 수 있겠어요? 누굴 봤기 때문에? 하나님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도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감옥에 가도 당당한 거예요. 뺨을 맞고 가면서도 큰 소리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마지막에 웃나 보자라는 거예요. 누가 마지막에 웃나 보자. 누구 말이 맞나 한번 보자 이거예요. 누구 말이 맞나 보자. 세상이 어떻게 종결되는지 보자.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여 오신 것처럼 또 가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십니다. 우린 그 주님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기다렸던 사람들 몇 안 됐잖아요.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 두 분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징조를 보고 좀 알았고 몰랐잖아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다 몰랐잖아요. 성경 알고 있었어요.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어디서 날지도 알았어요. 어느 집안에서 날지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시대가 그랬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신다는 거, 언젠간 오신다는 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근데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그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정말 엘리야나 이 미가처럼 엘리사처럼 정말로 그렇게 순수하게 진리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그런 신실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